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가운데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고 있는 위선과 탐욕과 교만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여러 가지 실례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누가복음 9장 이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본인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엇을 추구하면 그것이 탐욕이고 우상숭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시작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느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맡겨준 돈과 기회와 재능과 여러 가지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되느냐?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걸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16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시작되기 바로 전에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작은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큰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그 작은 아들은 그 인생과 재물과 가지고 있는 모든 기회를 회개하기 전에는 다 헛된 데 썼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큰 아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는데 불평에 가득 차서 그 많은 재물을 한 푼도 즐거운 데 사용해 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 주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이두 개가 다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누가복음 16장 시작하면서 돈을 올바로 써야 된다. 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청지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자기 돈을 허비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청지기를 부릅니다. 내 청지기에게 대해서 회개보고를 해라. 내가 더 이상 내 청지기가 될수 없다. 이와 같은 그 통고를 하게 되죠. 이 통고를 받은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그런 가운데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을 진 여러 사람들을 불러서 몰래 그진 빚보다 탕감을 해주어서 결국 자기가 청지기를 직을 잃게 될 때, 밖으로 나가서 살게 될 때,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베풀어줘서 자기의 앞날이 밝을 수 있도록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반드시 회개보고해야 될 날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보고할 책무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일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예수님 공중 강림 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다 휴거돼서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그 순간 어디로 가느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서 예수님과 1대1로 회개보고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청지기 지금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과 인생과 그다음에 재물과 여러 가지 재능과 지식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돈, 기회, 학식, 명예, 지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써야 된다. 영원한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이거는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 사용을 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쓰되, 특별히 영원히 우리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써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 하나님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렇죠? 또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냐? 신약교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약교회, 그렇죠? 구원받을 자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것을 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작은 것에 신실해야 하나님이 큰 것도 우리에게 맡기신다. 다시 말씀드려, 이런 재물이니 지식이니, 특히 지금 아이들 같으면 뭐에 신실해야 되냐? 공부하는 데 신실해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 세상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 우리 학생들이 신실하게 해야 될 거 다른 거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부하는 데 신실해야 거기에 신실해 하나님이 큰 것도 맡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실해야 그 이후에 돈을 벌면 그 올바르게 돈을 벌어서 그 맡은 돈, 기회, 직장 이런 모든 것에 신실해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더 높은 일로 올려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목사와 같이 또 집사들과 같이 재정 문제를 다뤄야 될 이런 같은 사람들, 이런 문제가 깨끗하고 명백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맡겨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몬, 물질의 신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사람이 결국은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가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만몬 두 개를 쫓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니 하나님을 쫓으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주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4절 가서 보니까 참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서 지혜로운 청지기 같이 앞으로 숨이 멎을 때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그거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픽 하고 웃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영원한 가치가 뭐고 그 다음에 천국이 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70세 지금 80세 사는 이 동안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누리고 이 안에 모든 거 쌓아놓고 그러고 살다가 결국은 다 끝나고 마는 건데 앞날이 무슨 소용이 있냐 하면서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비웃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정곡을 찔러요. 15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면 꼭 저기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일조 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습니다. 구제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팔을 불어댄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구나 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올바른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려고 이런 걸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 눈에는 그 모든 일들이 굉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속 중심을 보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다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마음이 어떤가를 저와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육신만 여기 나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게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쫓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속중심을 보시지 겉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종교 행위는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존경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다. 여기 영어로 abomination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abomination 우리가 가증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게 그게 영어 성경엔 abomination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 중에 대표가 누구예요? 교황이란 말이에요. 전 세상에 가면 그 종교 행위와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크게 존경을 받는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가운을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운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중심을 본다, 그 얘기입니다. 속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 또 우리 사랑 침례교회 킹잼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속이 텅텅 빈 채 마음엔 전혀 원함이 없는데 형식적인 모습으로 주일날 여기 한번 와서 앉아있고 헌금 이렇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곡을 지금 찌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물을 모아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돼요. 또 학벌도 있어야 되고 뭐 지위도 있어야 돼. 나쁜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 사는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의롭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이 가증한 일이 된다.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예배당 터를 구매를 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의 속중심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고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목사가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집사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래도 우리 킹잼 성경 쓰는데 뭐 이렇게 있지 않냐,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걸 지우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6절에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가서 보니까 지나간 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율법과 대언자들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 때까지 해서 구약은 마무리가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런 일을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그 구약은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와 같은 경륜인데 이것이 이제는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나 예수라고 한 이와 같은 존재가 이 땅에 온 이후로는 누구든지 세리든지 창녀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피부색이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그리로 밀고 들어가는 이와 같은 시대가 생긴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구습을 따라 그 종교적인 포장을 하고 그저 나오는 그 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헛된 일을 하고 있으니 지금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야. 구약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없애거나 폐하거나 깨뜨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러 오셔서 성취가 됐다는 겁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이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전했는데 시간이 이제 6개월뿐이 안 나오면 이 상황에서도 어찌하여 시대가 바뀐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과 대언자, 이 구약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릴 적에 성경 기록을 알아요. 구약 성경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헛읽었구나.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17절, 18절에 율법의 일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것이 더 쉬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어기는 그런 말씀이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며 또 누구든지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느니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종교 행위가 넘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쉽게 이혼중서를 써주고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고 또 같이 살다가 또 이혼중서를 써주고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고 간음하려면 이혼중서를 써주고 또 다른 아내를 맞이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은 남자가 돈을 가져다가 그 여자의 부모에게 지참금으로 줘야만 결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아내를 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으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종교 행위가 넘치는데 경건한 척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거기 나와 있는 지금 너희가 바리새인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아내가 하는 거지 한 남자가 자꾸 여러 여자를 데려다 사는 거 이거 결혼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악한 일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 14절에서 18절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종교 행위는 굉장히 포장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돈을 주고 자꾸 아내를 사면서 아내를 갖다 버리며 간음을 하는 바리새인이라는 하나의 위선적인 종교인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인입니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밀고 들어가는 세리들과 창녀들과 같은 마음이 낮아든 이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 실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앞부분에 탐욕스러운 바리새인, 믿음이 없는 자, 종교 행위는 풍성한데 다른 한 사람, 사람들 보기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지만 마음속에 애통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왕국은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다시 태어나야만 가능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두 사람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에게 쐐기를 박는 그런 내용이 1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9절에 31절에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지옥의 실상을 그것도 누가 보여주시냐,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지옥 말고 뭐 한국 사람들이 보고 왔던 지옥은 다 가짜입니다. 여기 기록된 지옥만 하나님이, 이 지옥을 만든 하나님이 직접 설명해 준 이 지옥만 진짜 지옥이고 그 외에 꿈으로 봤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지옥은 다 가짜니까 갖다 버리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하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자와 그 다음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화. 진짜 이야기예요. 일단 여러분과 제가 신약성경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비유는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비유는 비유. 비유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진짜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비유에는. 여기 지금 가서 보면 나사로, 아브라함, 실제 사람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부자는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름마저도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잊어버려, 아니 이름마저도 기억을 안 하기 때문에 적어놓질 않았어요. 예를 들어 비유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씨를, 어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렇죠, 돌짝밭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끝난 다음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 뿌린 자는 사람의 아들 나고 여기 떨어진 그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오브젝트, 이게 씨, 씨 뿌리는 사람, 그렇죠? 그 다음에 밭, 이런 게 결국은 그것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실질적인 걸 보여주려고, 이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게 비유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지옥, 부자, 나사로, 아브라함, 구렁텅이, 불꽃, 이런 게 비유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옥이 비유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긴 비유가 아니고 더 이상 다른데 비길 게 없는 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 지옥도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 거기 있는 불꽃도 그대로 불꽃, 거기 나와 있는 부자도 그대로 부자, 거기 있는 이 아브라함의 품, 구렁텅이, 이 모든 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지 그것이 무엇을 비유로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언제 시대 이야기냐, 십자가 사건 전에, 아니 구약 시대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신약 시대예요. 십자가 사건 전에 유대인들이 살던 그 시대에 이 지옥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서 보니까 19절에서 21절에 두 사람의 비유교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두 사람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왕국으로 밀고 들어가는 애통한 심령을 가진 이제 이 두 사람의 최종 종착지에 대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 여기 나와 있는 나사로가 그런 사람들을 지금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서 보니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주색, 그 당시에 그 자주색 옷은 바다에서 나는 그와 같은 이 진귀한 그와 같은 염료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 아무나 못 입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고운 아마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인 린넨이에요. 지금 우리 얘기하면 린넨이에요. 아마포라는 게 린넨이에요. 이게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아주 고운 그와 같은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실제 인물이 누가 나오는데 이름이 나사로로 돼 있어요.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아닌 다른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두 명의 나사로가 나와. 여기 나사로가 있고 요한복음 11장, 12장, 13장에 가는 나오는 그 나사로가 있는데 두 사람이 다른 나사로입니다. 자, 이 나사로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부자와 거지란 말이에요. 그는 헌데두성이로 먹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해서 온 몸에 종기가 나고 헌데두성이로 누군가가 그 사람을 부자의 대문 앞에 가져다 놓으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여기 염증이 나오고 하는 이거를 다 핥아먹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이 가난한 나사로에게 이제 생겼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강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특히. 왜 그러냐? 여기 지금 믿음 이야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난하면 천국에 간다. 해석이 지금 그렇게 나올까 봐. 그래서 이 강해를 별로 안 하는 거야. 또 하나는 이거 있는 건 다 비유기 때문에 지옥이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강해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나오는가? 왜 믿음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그 배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청지기 비유 16장 9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재물을 잘 사용을 해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친구들을 사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자도 많은 재물이 있어요. 그럼 이 부자도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걸 잘 사용을 해서 그래서 그 부자의 재물을 통해서 구원받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이렇게 재물로 이런 친구들을 만들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서 그들을 맞이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부자를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잘못 썼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를 해야 왜 여기에 믿음이 나오지 않는데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오시기 약 400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팔레스타인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로마 제국 시대가 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 있으면 요 바로 위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이 밑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그래서 그리스 제국이 양분이 되면서 이쪽에 그리스 제국의 한 부분은 시리아를 다스렸고 이 밑에 한 부분은 이집트를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클레오파트라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어디 살아요? 이집트에 산단 말이에요. 그리스 사람이 왜 거기 가서 사냐? 거기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사는 거예요. 요 중간에 지금 팔레스타인 예수님 사는 그 땅이 그 안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치고 내려오면 여기서 당하고 이쪽이 치고 올라가면 여기서. 그러니까 이 강대국 사이에 딱 끼어갖고 우리나라처럼 엄청나게 서민들이 고충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약 400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400년 동안. 이렇게 되는 가운데 빈부의 양극화가 극도로 진행이 되는 가운데 그 당시에 부자들이 많이 생기고 가난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뭘 말씀해 줬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자들이 반드시 생기는데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야 된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부자가 됐느냐? 어떤 사람들이 악한 수단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부가 계속해서 상속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부자가 되면 계속 부자가 되고 한 번 가난하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면 돈이 많으니까 여기 있는 이 부자처럼 떵떵거리고 사는데 종교적인 열심으로 무언가 많이는 보여주는데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의 삶을 생각을 하고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왜 그래요?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대부분의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영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속에 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영적인 문제에서 또 물질적인 문제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자가 없었기 때문에 물질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영도 가난한 그와 같은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물질이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다.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부릴 것이기 때문이요.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서 보니까 특징이 뭐예요? 억압받는 사람, 그렇죠? 압제받는 사람, 영이 눌린 사람, 그렇죠? 육신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지금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간 것 이상으로 힘든 그와 같은 일이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그러나 너 부유한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배부른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 이거 영적인 부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배가 부르고 실질적으로 부자인 그 사람들 향해 예수님이 저주의 말씀을 퍼붓는 거예요. 그 시대적 상황이 그 당시에 부자가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이 부자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 영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지. 가난해야만 구원받겠구나. 이거 큰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일도 하지 말고 그저 처량하게 살아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하게 살아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자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를 보세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거를 어떻게 앞날을 위해서 예비하면 그 돈이 선하게 쓰인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돈 자체가 뭐가 나쁘고 부자는 나쁘고 가난하면 좋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씀을 제가 미리 이렇게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강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릴 핵심은 영원한 데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 사는 삶에만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부자가 바로 만몬신을 섬기는 사람이고 여기 나와 있는 나사로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 이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그 두 사람의 예가 실화를 통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죽으면서 운명이 대조적으로 바뀐 내용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부자도 주고 묻히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든 이거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지금 심판이 그대로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누가 먼저 죽습니까? 누가 먼저 죽어요? 이상하게도 의인이 먼저 죽고 악인이 나중에 죽어요.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시편 73편 가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아삽이라고 한 시편 기자가 가만히 보니까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재산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오래 살고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안 되고 그렇죠? 수명도 짧고 이렇게 한탄을 하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나중에 그 진실을 발견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 그 내용이 시편 73편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다 악하게 살던 부자는 오래 살고 돈도 많이 가지고 똥똥거리고 살고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먼저 죽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런 대조적인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데 둘 다에게 죽음이 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실질적인 소망이 죽음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70, 80선 사는 이 땅에 지금 소망이 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실질적인 소망은 숨이 끊어지는 순간부터 그게 현실로 이루어져요. 벌써 여기 현실로 어떤 일이 생겨요? 어떤 일이? 나사로가 죽자마자 누가 데리고 가요? 천사들이 데리고 가잖아요. 부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가서 보니까 천사는 누구냐? 구원의 상속자들이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이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드디어 죽은 이후에 지옥의 고통이 23절에서 24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성경처럼 음부가 아니에요. 음부가 어디냐? 음부가 어딥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가 음부예요. 명부가 있고 음부가 있고 다 불교 용어지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가 지옥에서 음부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짧은 말씀 안에 고통이란 말이 지금 네 번이 나옵니다. 일단 지옥은 고통을 당하는 장소다. 성경 이야기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 요한계시록 가서 보니까 전가히 쏠 때의 그런 고통이 지옥에서의 고통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지옥에서 바라보니까 누가 보여요? 나사로가 보이는데 그렇죠? 또 저기 아브라함이 보이는데 문제가 뭐예요?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또 어때서 또 고통이 심하냐? 아니 어떻게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맨날 하찮게 취급하던 저 나사로가 자기가 분명히 확신해 죽기 전에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는 죽으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장담하고 확신을 했는데 아 딱 깨어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고 자기는 지금 지옥에 있으니 고통이 더 뜨거운 겁니다. 뭐라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 각 사람 각 사람이지 아버지 어머니 뭐 지식 이런 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데가 천국이다. 믿음이 없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이 필요한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절대 지옥 같은데 뜨거운데 이런데 안 보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근본 속성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땅에 왜 교도소하고 감옥이 있습니까? 아, 그 살인자, 간음자 사랑으로 다 이렇게 좀 덮어줘야지 왜 교도소하고 감옥을 만들어서 돈까지 줘가면서 거기에 왜 우리가 그 사람들 보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은 분리를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하나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따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구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어느 면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공존하려니까 같이는 공존이 안 되니까 따로 떼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감옥이고 교도소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돼야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회의 공의가 유지가 되고, 그렇죠? 이 사회의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지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존재들만 따로 두시고 살 수 없는 존재들은 따로 분리해서 딴 쪽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왜 구원받아야 되냐?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갖기 위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하나님이 따로 두세요. 거기를 천국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따로 두세요. 그거를 지옥이라고 그러고 그 지옥이 최종적으로 불호수로 바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 41절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영원한 지옥 불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 말씀 가서 보시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으뜸가는 루시퍼와 그의 뒤를 따른 3분의 1의 하늘의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영존하는 불호수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귀와 그의 존재들의 특징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나를 만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자마자 마귀가 접근해서 사람에게 똑같은 걸 가르쳐 주세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신들과 같이 된다. 그렇죠? 교만을 가르쳐 주고 탐욕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신성모독을 가르치게 될 때 아담과 이브 거기에 빠지면서 이 사람이 원래 가서 살아야 되지 않을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만들어 놓은 영원한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 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따로 떼어 놓으신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가서 보시면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크고 흰 왕좌에서 심판을 하시면서 결국은 둘째 사망에 저주를 내리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 밖에서 죽었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래서 몸을 입고 영원 무궁토록 살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호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불호수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장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이 사람은 또 마귀와 같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코 죽을 수가 없어요. 소멸이 안 되는 존재예요.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영원 무궁토록 분리해서 다시는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떼어놓는 그런 장소가 불호수다. 그 불호수에 지금까지 이 땅에 살던 이 사람들이 당했던 사망과 그 죽었던 그 사람들이 갔던 그 지옥도 거기로 다 던져지면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밖을 떠난 사람들이 불호수에 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기 16장 가서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이 두 사람들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엔 잠시 지옥의 위치와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 지옥은 이 지구 아시죠? 지구. 지구의 딱 한 중심에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가서 보시면 땅의 한가운데에 지옥이 있다. 여러분, 그 지옥이 진짜 지옥이에요. 그거 외에는 다 가짜 지옥입니다. 이 땅에 한가운데 딱 중심부에 지옥이 있다. 자, 지금 구약시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의인이든 죄인이든, 다시 말씀드려,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죽으면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고 혼은 다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땅속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 땅속을 지하세계라고 이야기하면 지하세계가 양분이 돼 있어요. 하나는 지금 부자가 들어간 지옥, 뜨거운 지옥이 있고 하나는 의로운 의인들이 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낙원이 있고 요 둘 사이에 뭐가 놓여 있다 그래요? 구렁텅이가, 깊은 구렁텅이, 다시 말씀드려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그와 같은 이 굴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이쪽에서 일리 가려고 할 수, 갈 수가 없고 이쪽에서 가려고 하도 갈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지하세계가 만들어져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에 43절에 십자가 옆에 달렸던 한 강도가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혼이 어디로 가요? 땅속에, 지하 땅속에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 그 낙원으로 내려가셔서 회개한 그 강도를 만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낙원에 있던 그런 의로운 혼들을 다 데리고 낙원을 어디로 옮기시냐? 셋째 하늘로 낙원을 옮기기 때문에 신약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의 낙원은 자리가 옮겨져서 지금 어디에 있냐? 셋째 하늘에 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낙원에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계시록에도 지금 가서 보면 낙원이 다 하늘에 있어요. 이래서 비어 있어요. 지금의 그 과거의 구약시대의 낙원은 비어 있고 뭐만 남아있냐? 지옥은 그대로 있고 이 끝없는 구렁텅이,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돼 있다. 그럼 우리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셋째 하늘에 주님께로 가는 거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 8절 빌립보서 1장 2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지옥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장소다. 24절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불이 있는데요. 불이 있는 데입니다. 두 번째, 지옥에서는 하나님이 결코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베풀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것 이후에는 심판이지 물 한 방울도 하나님이 주지 않는 데가 지옥이다.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데가 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설은 나쁜 것들을 받았다.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그는 너는 고통을 받는다. 공정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부자가 뭐라고 한마디 대꾸합니까 안 합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도 대꾸 못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땅에서나 지옥에서나 천국에서나 100% 공의롭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한마디 대꾸할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지옥에 있는 혼들이 나오는데 그 혼들이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뜨겁다 그러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혼들은 진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는 이건 몸이에요. 몸 안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죽으면 이 몸은 무덤으로 가고 진짜 나는 저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에 간다. 진짜 몸은 성경이 몸, 이 혼은 바디, 몸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말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불이 있으면 뜨겁다고 이야기하고, 예, 이 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실이 지옥에 들어가 있는 혼의 현실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종교인, 이 위선자,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도 자기 의의를 또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갑자기 자기의 형제 5명이 생각이 났다. 여러분, 원래대로 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누굴 생각해야 돼요? 아, 자기 아내 생각하고 자기 자식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자기 형제들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와 같은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그 일이 어떻게 생각이 났는지 지금 다섯 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의 아버지는 지금 여섯 형제를 낳았는데 여섯 형제가 다 지금 지옥 가게 생겼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 같은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청했는데 간청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지옥에서는 간청이 결코 수용이 안 된다. 어떤 좋은 간청이라도 수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매몰차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다. 무슨 얘기야? 구약 성경이 있지 않냐?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매주 모여서 구약 성경 읽지 않냐? 매주 모여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지 않냐? 그 구약 성경의 핵심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살아있는 동안에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가 살아가서 다시 이야기해도 그들이 설득받지 않는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 듣지 않으면 죽은 이후에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 로마서 15장 4절 가서 보니까 우리의 배움을 위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창조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저와 여러분 같은 창조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창조물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이런 창조물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분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탐욕을 부리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모든 기회를 다 주셨어요. 첫째, 유대인이에요. 구약시대 유대인이 아니면 구원받기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대인으로 초청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약 성경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재산도 허락해 줬어요. 거기에다 누구를 허락해 줘요? 나사로를 허락해 줬어요. 다시 말씀드려,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 이것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나눌 수 있는 나사로를 매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 대문에 가져다 놓지 않았어요? 또 모두 가르쳐 줬어요. 나사로가 죽는 걸 보고 나도 죽는구나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습니다. 기회를 안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많은 기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왜 구원받지 못하냐? 이 모든 기회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척하려고 하는 종교적인 위선만을 내세우다가 결국은 지옥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종교적인 행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속중심을 보신다. 부자의 속중심을 보시고 나설의 속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보시고 하나님이 올바르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성도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데 아내를 미워하고 아내를 구타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일이죠. 그게 어떻게 이게 그게 가능한지 안 된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면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과도 관계가 좋아져야 그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징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모르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성도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깜짝 놀랐어요. 어떤 자매님이 저녁 8시에 제가 왔는데 계란 500개를 날리더라고요. 아휴, 야. 아니, 그래서 물어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일에 성도들에게 계란 하나씩 비빔밥에 준가 뭐 하려고 500개를 나르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 500개를. 그걸 다 한 자매가 그걸 나르고 있으니. 하나님이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그 성도를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멸망받을 세상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 때가 어떤 것인가를 지혜롭게 생각하며 사랑한 세상을 사는 그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서도 자기 생각만 하고 그렇죠? 자기 형제들 생각만 하고 굉장히 이기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은 영혼의 병을 고쳐주는 병원이 아니라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다. 지옥 가서는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고쳐야 되냐? 여기서 고쳐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쳐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속중심을 보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작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